골로새서 1장 2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즉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고 그렇기에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더욱 잘 믿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항상 토요일 날 이렇게 정립을 하지 않습니까? 정립을 하는 도중에 이 24절에 나오는 이 구절 우리가 본 내용인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구절을 떠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9절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25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9절 가지고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다시 24절 오늘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 뭐 여러분도 저도 뭐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뭐 슬플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할 때 그 기뻐했던 내용이 도대체 뭔가 무엇이었는가 왜 기뻤었는가 사도 바울의 기쁨,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즉,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남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다. 이게 기독교의 기쁨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세상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잘 참아내죠. 나한테 내가 이걸 참고 내가 이것을 이 고난을 좀 견디면 이제 이익이 오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 했으면 뭐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이다. 그게 기쁘다. 이게 지나갈 수가 없 됐습니다. 이것이 내 기쁨인가? 여러분, 말을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내 기쁨이라 하면 뭐 그것도 너무 힘들고 잘 안 되죠. 그래도 말을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내 기쁨이라 하면 뭐 조금 그래도 동의가 되면 이렇게 그래 맞다 하겠는데, 그냥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의 기쁨,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의 기쁨이 내 기쁨인가? 이런 기쁨을 알고나 있는가? 우리가 뭐 이상으로는 머리로는 뭐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기쁨을 알고, 즉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했는데, 나는 사내를 모른다. 그러면 남자라는 그 존재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머리로서는 다 알죠. 남자가 뭐고 누구고 아는데, 난 사내를 모른다 했을 때 그 사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한 기쁨, 이걸 정말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가? 나 위해 받는 고난, 뭐 내 자식들, 뭐 내 가족들,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나와 이렇게 연관된 그런 사람들 말고요.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의 기쁨. 이걸 지금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걸 모르면, 그러면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보니까 이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쁨인데, 즉 지금 예수님의 그 기쁨,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근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느끼고 뭐 뭔가 자기는 뭔가 잘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남보다 낫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몰라도요, 전 성경대로 얘기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빠져있는 그 죄의 상태입니다. 그건 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전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오는데, 정말 손해인데, 그런데 남을 위해 고난에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남을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대신하여 받는 고난의 기쁨. 이러면 이제 좀 더 뚜렷해집니다. 남을 대신하여 받는 고난.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뭐 남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서 있지 마시고, 남을 대신하여 받는 고난의 그것의 기쁨. 이걸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 기쁨.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을 더욱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왜 이게 기독교의 기쁨이라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뭐 이익은 안 돼도 그래도 손해가 안 되는 수준에서의 남을 돕는 거야. 뭐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즉 예수님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남을 위한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쁨이라니. 너무나 삶에 지쳐 있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건지. 교인들을 보면 진짜 아픕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그저 자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그저 자기 가족 한번 이렇게 그래도 기쁨 속에서 살아볼까. 그래서 믿는 것인가? 그냥 날 위한 종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많이 그래도 이렇게 감정을 쏟아서 오늘 좀 없을 것 같았었는데 이 기쁨을 더욱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근데 정말 남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좀 남 대신 받는 고난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뭐 확신이 와야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그런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삶의 연장이 나의 삶이면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면 즉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계속 그의 삶을 사시는 것이면 그러면 이미 이런 사람이 된 것이요 또 영원히 이런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 아,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왜?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은혜를 내리셔야 되니까. 여러분, 땅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를 봐도 뭐, 교회 수준에서, 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사람은 또 뭐, 저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그 문제라기 보다는, 왜? 다 똑같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다른 거 다 손해를 보고 아니 다 버림을 받고 나 혼자 남아도 나는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그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이 단어가 labor. 여러분 해상 고통.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즉 다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해산 고통이 있을 때는 걱정도 되고 뭐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애를 낳죠. 그 아픔 속에서 와 다시는 그거 못하겠다 했어도 또 애를 낳습니다. 왜? 그 생명이 태어난 후에는 그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충분히 잊어버립니다. 즉 남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해상 고통 같은 것인데, 즉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그 받은 그 고난, 남을 위해 받은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현실이 증거될 때, 즉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아니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이 기쁨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다 선물을 받는데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만 안 받았으면 아 그러면 좀 뭐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뭐 약이 오르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걸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하여 받는 이 고통을 통한 그 기쁨을 지금 내가 안 받았으면 약이 오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도. 그냥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우 나 하나 해결 못하는데 지금 아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런 겁니까? 아 이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이걸 못 느끼면 이걸 못 누리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정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삶. 즉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의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자기 삶을 관제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Drink offering. 관제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 우리 다시 빌립보서 돌아오겠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관제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지금 drink offering 그 붓는 그런 제사죠. 그 자기 삶이 관제로 여겨서 자기가 지금 다 부어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이제 죽을 날이 왔는데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지금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보면 수동형입니다.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즉 뭐 자기가 이렇게 드린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것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번제가 있죠. 불 다 태우는 번제가 다 타는 제사로서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라면 관제는 또 성경의 전제라고도 번역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 관제는 다 부어주는 삶입니다. 다 부어준다, 다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번제건 관제건 제사 그 자체는 그 제사의 의미는 죽는 겁니다. 즉 목숨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은 결국 남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모자라는 어떠한 것도 성경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을 위한 번제 다 태우신 거죠. 남을 위한 관제 다 부어주신 거죠. 죽기까지 남을 위해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지금 살고 싶다. 그 예수님 삶의 연장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지금도 살고 계신 거다. 이런 말이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뭐예요? 즉 남을 위해 죽는 사랑. 즉 남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남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즉 남을 위해 죽는 것은 그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삶도 제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다 태우시고 부으셨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한번 본 내용이죠. 그래서 허비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소비라, 소비한다. 허비한다 그러면 낭비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제 귀에는. 허자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제가 한국말의 뉘앙스가 약해서 제가 확실하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허비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립니다. 소비한다. 소비했다. spent. 즉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영혼 너희를 위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소비하고 내 자신까지 소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즉 똑같은 소리죠. 지금 남을 위해 자기 재산도 다 소비하고 자기까지 다 소비하는 이런 것을 지금 말합니다. 남을 위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이제 그 25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게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까지 다 소비하겠다는 그 대상은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나, 내 자식, 뭐 내 가족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남을 위한 나의 소비. 남을 위해 나를 소비. 이것이 기독교의 기쁨이다. 지금 말합니다. 이러니, 아, 기독교의 기쁨을 모르니, 삶에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뭐 세상에서 뭐가 좀 잘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도 기뻐하고. 그런 거 말고요. 즉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함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이웃을 위함으로 증거하고 결국 그래하여 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즉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 위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지금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 밖에 내게 없습니다. 즉 그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을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참 이런 구절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도 참 이런 사람이 없었구나.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곁에는 그래도 많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 옆에도 뭐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밖에는 너희를 진실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러시니까 요즘 교회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외로운 삶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교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누군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디모데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디모데를 자기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에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즉 자기의 최고를 지금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너희들을 위해서. 즉 자기의 최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즉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삶의 연장 아닙니까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기 최고의 아들을 왜 자기의 모든 것이랑 똑같죠?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해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지 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아버지로서 그게 어떤 건지 이게 뭐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 아버지의 그 현실이 지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최고를 남을 위해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걸 제가 믿지 아니하면 제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진짜 이런 소리.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최고를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냥 장난하는 거 되지. 괜히 말에 그냥 수준만 높여놓고 뭐예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삶의 연장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요즘은 무슨 뭐 시즌이라고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뭐 희한한 짓들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최고의 그것을, 즉 그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삶이 크리스마스여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를 내어주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남을 위해 우리의 최고를 내어주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건 12월달 25일날만 하실 필요가 없이 1년 내내 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선물들을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이미지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선물 교환하는 그 진정한 뜻은 모르고 그냥 그 선물에만 그냥 초점이 가 있어갖고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가 나의 삶이다. 내 삶이 크리스마스다. 이 말입니다. 나의 최고를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워서. 근데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짓인 것 같이 보여줘서 문제지 기독교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내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의 최고를 남을 위해 내어주는 이것은 남을 위해 받는 고난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 남을 위해 받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더욱 닮고 그분 삶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닮는 것이, 그분 삶에 더욱 참여되는 것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의 그 구원받은 현실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삶의 연장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 닮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삶의 현실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련다. 즉 지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좋은 것이냐? 왜? 그래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2절. 내 계명은 또 뭐예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가지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뭐냐?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의 기쁨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놓고 13절에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쭉 이해를 하세요. 계명을 지켜서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데 그 계명은 남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남을 위해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쭉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왜? 십자가가 바로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을 위해 받는 고난에서부터 오는 기쁨, 십자가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기쁨을 모르면 아,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냥 뭐 일 하나 터지면, 그냥 뭐 기쁨이 뭐 언제 있었던 것 같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진정한 기쁨을 못 갖고 사니까. 남을 이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기쁘고 세상에서 편해서 기쁘고 아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기독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편안함이 없어지고 세상에 그 잘 되는 게 없어져서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라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기독교 기쁨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자존심을 갖고 지금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이었으니까. 깊게 생각을 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에 방해물을 저도 어제 우리 와이프하고 좀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모든 방해물을 다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세상 일을 많이 해서 여유가 없으면 세상 일을 줄여서 덜 먹고 아예 미니멈 생활을 하는 한이 있어도 무엇이 이런 것을 막고 있는가 내 삶에서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사는 거 대강 뭐 가지지 않고 그냥 미니멈으로 그냥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도 이런 기쁨 십자가가 지금 나의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 되는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가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넘치게 내려지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인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참 어떤 사람으로 구원을 하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면 놀랍고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이런 사람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